자,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비유 22번째 시간. 천국은 사은품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죠.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얼마 전에 여전히 인기를 누리고 있던 한류 스타가 목을 매 자살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최고 비싼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외제차를 타고 다녔으며 언제든지 하인처럼 와서 자기의 일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매니저들이 여러 명 있었고요. 그리고 연말까지 너무나 바쁘게 일정 수첩이 빼곡히 스케줄로 가득 차 있었던 그런 아주 여전히 인기가 있는 전도 유망한 한류 스타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자살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였어요. 경제적인 압박.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전히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많은 것을 소유한 이가 왜 그렇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느끼며 살았으며 그것으로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었을까? 조금 의아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 위기가 올 때쯤에 독일의 한 기업가가 자기의 그 주식 평가액이 3천만 불까지 내려가자 내 재산이 3천만 불로 줄었다? 나는 망했다 라는 유서를 남기고 기차에 뛰어들어 자살을 했습니다. 3천만 불이면 우리 같은 사람은 평생 벌어서 단 한 푼도 안 쓰고 100번은 다시 태어나야 한번 만져볼까 말까 한 그런 돈인데 그 사람은 그게 너무 불만족스러워서 나는 망했다라는 박탈감과 상실감을 느꼈고 심지어 자살을 택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그렇게 현실의 나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요. 미래에 되고 싶은 나라는 그림을 전부 갖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자신의 환경이 객관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모든 인간은 자신의 현실을 티코 정도로 인식을 해요. 티코라는 차 아세요? 한국에서 제일 조그맣던 차 옛날에? 지나가다 껌 밟으면 쓰는 거. 코너 돌 때 쇼트랙 선수들처럼 손잡고 돌아야 되는 거 있어요. 그렇게 모든 인간 자신의 현실을 티코로 인식을 하고 되고 싶은 나라는 그 로망의 자리에 이상의 자리에 벤츠를 딱 올려놓습니다. 그리고는 평생을 이 티코와 벤츠 사이의 갭을 채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일로 매진하면서 살아요.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러한 현실과 이상 사이의 그 괴리를 채우려 하는 모든 시도를 가리켜 에피디미아, 탐심이라고 해요. 탐욕이라고 합니다. 모든 인간이 다 그렇게 사는데 성경은 그렇게 사는 것을 탐심, 탐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님께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런 맥락의 말씀인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에서의 그 내일은 부사가 아니라 주어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그 말은 내일 일은 너희들이 내일에 염려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염려하게 놔두라는 거예요. 내일의 나, 그 나를 그리면서 염려와 불안 속에 살지 말고 내일은 내일을 주관하는 그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의 이 현실에 순종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탐심이라는 건 단순히 돈이나 물질 등의 남의 것을 탐내는 마음 정도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첫째 아담 속의 모든 인간들이 가진 죄성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게 탐심이에요. 피조물이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현실로 주시는 건 그냥 순종하고 순응해야 돼요. 그게 절대 의존적 존재거든요. 그런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첫째 아담 속의 모든 죄인들, 나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그 첫째 아담 속에 들어있는 모든 죄인들은 나라는 우상, 나라는 우상의 그 위상과 자랑을 위해서 끊임없이 탐심을 부리게 돼요. 욕심이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미래에 되고 싶은 나와 현재의 나는 끊임없이 간격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모든 인간이 이걸 채우기 위해서 사는데 이게 탐심이며 이게 죄라 말입니다. 그 인간의 채워지지 않는 탐심의 자리는 하나님이 빠져나간 자리예요. 그래서 그건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한문으로 무저갱이라고 부르죠. 밑바닥이 없는 동굴 같은 거예요. 그게 지옥입니다. 그 끊임없는 공허, 그걸 채우려고 시도하는 끊임없는 인간의 노력, 이것이 전부 다 탐심이며 그 자체가 지옥인 거예요. 모든 걸 전부 다 소유했던 에덴 동산 위의 아담이 선악과에 대한 탐심을 억제하지 못하고요. 그는 모든 걸 다 소유했었거든요. 딱 하나 선악과만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근데 그걸 포기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악과에 대한 탐심을 억제하지 못하고 결국 에덴에서 추방이 되는 수모를 겪었던 것처럼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은 자신의 현실이 아무리 풍요하고 풍성하다 할지라도 그 탐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모든 걸 가졌던 아담도 탐심을 부리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거기에 채워지기 전에는 탐심 속에서 살아요. 죄 속에서 살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탐심을 가리켜 우상숭배라고 불러요. 골로새서 3장 5절로 갑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 탐심이라는 단어, 에피두미아라는 단어를 제가 원고에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오늘도 그것까지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길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다음 주에 제가 원고를 나눠드릴 텐데 한번 잘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우리가 마귀의 손에 있었을 때에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 육체에 원하는 것을 행하며 살았다 했을 때 그 원하는 이 에피두미아예요. 탐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의 모든 행사가 다 탐심이에요. 다 우상숭배예요. 왜 그게 우상숭배인지가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야고보는 그러한 인간의 탐심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부리라. 이윤을 부리라 라는 뜻이에요. 이윤을 챙기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알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다. 성도가 착하게 사는 게 뭔지 알면서 착하게 살지 않으면 죄다. 이런 말인가요? 너무 서둘러 그렇게 결론 내지 마세요. 그 반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여러분이 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야 그래 맞아. 우리는 이 세상의 삶에 너무 집착하면 안 돼. 그러니까 장사도 하지 말고 이윤도 남기지 말고 그냥 그렇게 대충 살다 가자. 그것도 안 돼요. 야고보는 장사를 하여 이윤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너희의 허탄한 자랑을 위해 그러한 계획을 세우는 거라고 자랑이라는 단어를 거기다 쓰죠. 자랑. 그리고 그러한 모든 시도는 악한 것이다 그래요. 장사를 하는 게 악한 게 아니에요. 이윤을 챙기는 게 악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장사하는 분들 전부 이윤 없이 장사하실 수 있으세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하러 장사해요 그러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먹고 살아요? 이윤 없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겨버리면 이 경제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또? 안 돼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요. 14절을 보시면 야고보는 자신의 권고 속에 자랑이라는 단어와 함께 아주 중요한 단어 생명이라는 단어를 끼워 넣습니다. 생명. 그러니까 이 말은 장사를 해서 이윤을 챙기려 하는 것이 다 잘못된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생명의 의미와 생명의 중요성 그리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이 그냥 미래에 되고 싶은 나 내가 정해놓은 그리고 세상이 합의해놓은 그런 가치 있는 미래에 내가 되고 싶은 나만을 위해 사는 것 그게 전부 다 허탄한 자랑을 위한 것이며 그것이 악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사는 거 나만을 위해 이윤을 챙기는 거 생명에는 관심 없는 거 그 말은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은 생명과 관계 없는 일이라는 암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요. 그러한 저들에게는요, 천국도 사은품 정도로만 여겨져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자신이 신이 되어 사는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을 해서 그분의 종으로 살아야 하는 그 천국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유익은 이 세상에서 다 받아 챙기려고 그러죠. 40일 금식기도 천일재단 별짓을 다 하면서 예수 믿는 유익은 이 세상에서 다 받아 챙기려고 그래요. 그리고 천국은 죽어서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는 곳,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그런 곳으로 생각해요. 이게 사은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나라는 우상이 깨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나라는 우상이 깨어져야 비로소 탐심이 내게서 떠나가는 거거든요. 나라는 존재가 요만큼이라도 존재하는 한 탐심은 내게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나라는 우상이 깨어지는 삶이에요. 근데 여기서 나라는 우상이 만들어 놓은 미래에 되고 싶은 나를 성취해주는 그런 것으로 기독교를 이해하고 있다면, 거기에 예수님의 힘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다면 그게 어떻게 기독교인이겠냐고요. 자, 15절을 보시면요. 인생이 원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잘 나와요. 뭡니까?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하라. 너희들은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살으라고 그러면 살고 죽으라고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해 그러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내가 미래에 되고 싶은 나라는 계획을 세워서 그걸 추구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살라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게 올바른 삶이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계획과 뜻을 세워서 그리로만 달려가는 그런 삶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 선악과 따먹은 아담의 자기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탄한 자랑이라는 단어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17절의 말씀이 쉽게 이해가 가죠.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이 말은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착하게 안 살면 죄 짓는 거다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 인간은 하나님이 살아라 하면 살고 이거 해라 하면 이거 해야 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게 바로 선이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그 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선을 행할 줄 아는 자가 된 것이다. 그런데 교회야, 선을 행할 줄 아는 자들이 왜 너희들까지도 미래에 되고 싶은 나를 목적 삼아 그리로만 일로 매진하느냐? 그게 죄다 이놈들아, 이야기하는 거야. 그게 죄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라는 말은 착하게 살라라는 그런 단순한 한계적 개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계획을 세워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현실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그렇게 만들어내고야 말 거란 뜻이에요. 지금은 안 되지만 천국이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개털모자 쓰고 살으라면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거기서 개털모자 모면하려고 이 땅에서 상급 받을 수 있는 행위를 공로로 쌓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거기서 하나님이 판자촌에서 개털모자 쓰고 살으라고 하면 살을게요. 아니,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이 저 거기에 안 보내준다고 할지라도 저는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존재입니다 까지 고백을 하는 게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 하면 사는 존재예요. 우리는 거기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면서 미래에 되고 싶은 나를 향하여 달리는 자들이 행하는 모든 행사는 다 죄예요. 그게 탐심입니다. 그게 비록 정당하고 옳아 보여도, 그리고 착하고 선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이 아니면 다 악인 거예요. 그게 죽은 자들의 삶이에요. 그게 죽은 자들의 삶이에요. 그러면 산 자들의 삶이 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산 자의 삶이란 뭘까? 요한복음 14장 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내가 생명이래요. 나만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나만 생명이다. 요한복음 1장 1절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근데 생명이 먼저 있었고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생명이 먼저 있었고 사람이 그 후에 탄생됐어요. 피조물이 그 후에 탄생됐습니다. 사람이 먼저 있고 사람이 소유한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이라는 예수가 먼저 있고 사람이 그 후에 생명에 의해 창조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생명과 연관이 없는 사람은 사람 아닙니다. 티끌인 거예요. 죽은 거예요. 생명과 연관이 없는 존재는 존재 아닙니다. 티끌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본주의는 터무니없는 거란 말입니다. 산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산 것도 아닌 자들을 위해 인간과 교회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억지, 그리고는 그게 건강하고 건전한 개혁교회의 표상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거 아니에요. 사람은 생명이 있는 존재만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자기 목숨이 아직 붙어있다고 해서 나는 살아있는 존재이며 이 살아있는 존재가 원하는 모든 것은 가치 있는 것이다. 왜? 살아있다라는 것 자체가 가치 있는 거니까 인본주의자들에게는. 그러나 기독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은혜의 그 생명을 입은 자만 산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살아서 목숨을 유지하고 있는 자들이 다 가치 있다고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인본주의자들은 목숨이 붙어 있는 걸 가치 있다고 여기고 그걸 살아있는 것이다라고 여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 있는 존재들이 원하는 걸 가치 있다고 합의해버리는 거예요. 인간 세상은요. 근데 우리는 죽은 흙들이 가치라고 힘이라고 합의해 놓은 건 역시 죽은 거다라고 인정해야 되는 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가치 있는 것이며 그 살아있는 것들이 추구하는 게 다 가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추구하는 자들은 산 자다 죽은 자다. 죽은 자라 말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을 죽었다라고 단언하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어둠인 거예요. 그 어둠에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형국으로 하나님이 아침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빛만 있는 세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세상은 다 혼돈과 공허, 어둠이란 말입니다. There's no structure, no contents. Emptiness이고 structure도 없는 없음, 어둠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 모든 존재가 다 그래요. 거기에 새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세상에. 오늘 본문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서 강화를 하고 계시는 중간에 갑자기 불쑥 튀어나와서 형이 유산을 나눠주지 않으니까 그것 좀 받아주세요 라고 부탁을 해요. 당시에는 랍비들이 민초들의 재판관 역할도 했기 때문에 이건 정당한 요구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형이 유산의 3분의 2를 갖고 동생이 3분의 1을 갖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형이 그 3분의 1마저도 안 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예수라는 랍비에 대한 소문을 이미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랍비가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간 겁니다. 그리고 강화를 듣다 보니까 아 이분이면 되겠구나 하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무슨 설교를 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하죠. 이 세상 거 사랑하지 말라였어요. 이 세상 힘 사랑하지 말라. 근데 그 설교 중간에 툭 튀어나와서 우리 형한테 돈 좀 받아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도덕과 윤리관으로 보거나 그리고 또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으로 볼 때 그의 행위는 전혀 나쁜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성도의 눈으로 이 청년의 행위를 보니까 에이그 철도 없이 어때 하필 그때 나와서 그런 부탁을 하니 라고 하지만 세상적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봤을 때 정당한 일이란 말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청년의 행위를 제가 서두에 그래서 탐심이라는 에피디미아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건데 탐심, 에피디미아라는 단어를 써서 예이 탐심 있는 자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의 그 행위가 탐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처럼 탐심은 죄이며 악이며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근데 이 청년이 뭐 그렇게 대단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까? 무슨 우상을 섬기고 있나요 여기에서? 근데 왜 하나님이 에피디미아라는 단어를 여기서 쓰냔 말이에요. 중요한 건 여기에서도 이 에피디미아라는 단어와 생명이라는 단어가 같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누가복음 12장 15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이 청년이 뭐 살려달라 그랬어요? 돈 좀 받아달라는데 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냐고요 갑자기. 주님은 지금 그 청년의 정당한 행위가 세상적 관점에서 옳으냐 그르냐를 지적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도덕 윤리에 전혀 관심 없어요. 전혀 관심 없어요. 그 청년의 행위가 아무리 정당해 보여도 그게 생명과 무관한 일이라면 그게 바로 탐심이요 우상 숭배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현장에 있던 청자들이 알아듣기 쉽게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어떤 부자가 밭에 소출이 기대 이상으로 풍성해서 뭐 편법을 쓴 것도 아닌데 그냥 소출이 기대 이상으로 풍성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지금 우리 집 곳간의 규모로는 이 소출을 다 담아둘 수 없으니까 이 통장 몇 개로는 내 재산을 다 담을 수 없어서 통장 한 10개 더 만들어야지 이런 뜻이에요. 내 곳간으로는 이 소출을 다 담아둘 수 없으니 지금 있는 곳간을 헐어버리고 더 큰 곳간을 지어서 내 소유를 모두 담아놓겠다. 내 영혼아 이제 노후 준비가 완벽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어요. 그 이야기잖아요.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러한 노후 대책, 은퇴 뒤의 삶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늙어서 조금 편하게 살자고. 아니면 지금 자식들 열심히 가르쳐서 걔네들 보험으로 삼으려고. You are my insurance. 내가 너한테 이렇게 쏟아부으니 너 나중에 나 무시하면 안 돼. 어찌됐든 우리는 미래에 되고 싶은 나를 위해 투자를 하는 거예요. 내 현실을, 현재를. 그렇죠? 이 부자가 그 일 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한 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왜 심통을 부리시냐고요 여기에서. 돈 좀 많이 모아놨다고 협박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오늘 죽이면은 그거 누구 거 되겠니? 이거 협박하시는 겁니까? 누구 게 돼요? 마누라나 아이들 거가 되겠죠. 그래도 보람은 느끼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거 남기고 가서 싸우지 않는 자식들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그게 보람 느낄 일입니까? 주님은 풍성한 미래를 기뻐하고 있는 부자에게 내가 네 영혼을 오늘 밤 찾는다면 그 저축해 놓은 게 다 누구께 되겠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생명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세요. 지금 주님은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참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인데 그 생명은 네 돈으로 살 수 없는 거란다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네가 곳간에 쌓아놓은 돈으로는 그 생명을 만져볼 수도 없단다. 그런데 인간들은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소유의 많고 적음이나 인기나 명예의 많고 적음으로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이 이 세상의 힘과 가치를 모으고 모으면 그것이 바로 생명이 된다라는 억측을 하면서 살아요. 에이 누가 그렇게 살아요? 다 그렇게 살아요. 그게 생명인 줄 알아요. 살맛 난다 그러죠. 어떤 때 살맛이 납니까? 이 세상의 힘과 가치, 인기, 명예, 만족 얻었을 때 살맛 나잖아요. 그걸 생명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아무리 아니라고 손사래를 쳐도 결국 자기의 소유나 명성이나 인기가 상실이 되면 금방 죽을 것 같은 비명을 지르고 심지어 죽어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엄청난 걸 갖고 있으면서도 그 상실감을 못 이기고 죽습니다. 그 불안함을, 그 염려를 못 이기고 목을 매달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온통 누가 통제하고 장악하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에게만 대답해 보세요. 돈이죠? 인기입니다. 명예예요.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요. 여러분은 그것들에게 끌려다니고 있어요. 이 세상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믿는 성도는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런 비유들을 읽으면서 섣불리 아이 그래 돈은 악이야. 일만하게 근본이야. 그러니까 돈은 다 갖다 버려야 돼. 그런 교훈 받아서 가려고 하지 마세요. 할 수도 없으면서 괜히 그런 교훈 받았다라는 것으로 자기 영광 챙기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돈이나 명예나 인기는 한시적이며 유한한 거죠. 심지어 돈은 몇 년에 한 번씩 새 모양으로 바뀌기도 해요. 그러면 그 이전 모양은 쓰레기입니다. 그 정도로 한시적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힘은. 따라서 그러한 것들에게 통제되고 장악된 인생은요. 그것들과 함께 결국 멸망하게 돼요. 왜? 한시적인 어떤 것에 내 마음이 가 있는 상태를 생명이라고 하거든요. 인간들은요. 그래서 내 마음이 자식에게 가 있었는데 그 자식이 죽으면 어미가 따라 죽는 거예요. 내 생명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돈에 가 있었는데 그 돈이 줄어들면 내 생명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고 목을 매다는 것입니다. 그걸 생명이라고 그래요. 인간들은요. 근데 내 생명이 한시적인 것일 때, 내 마음이 한시적인 거에 가 닿아 있을 때 그건 가짜 생명인 거예요. 그것과 함께 소멸된다니까요. 그걸 사망이라 그래요. 그 이 세상의 한시적인 것들이 영원히 멸망되는 게 마지막 심판날인데 그 이후로 없음의 상태로, 영원한 없음의 상태가 되어버리는 게 사망이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서 없음의 상태로 가다가 그 없음을 하나님이라는 있음으로 채우고 영원한 있음으로 사는 거고 참 생명에 의해서 통제되고 장악된 인생은 영원까지 그 생명에 의해 끌려가요. 그런데 그 생명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내 마음이 이 세상에게 가 있던 내 마음이 거두어져서 예수에게 가게 되면 이제 예수가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는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을 예수에게로 자꾸 빼앗기는 그걸 영생을 산다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영생을 사는 건 여러분이 마음을 두고 있는 그 세상 가치들로부터 마음을 자꾸 거두어들이게 되는, 그러니까 털리는 인생, 하나님께 털리고 비워지는 인생, 이게 영생이에요. 이 세상에서 영생. 그런데 나중에 이게 털리고 비워지다가 하나님으로 완전히 채워지는 걸 진짜 영생의 완료 종결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 생명에 의해 장악되고 통제된 사람은 그런 식으로 고통스러운 영생을 살게 되지만, 사랑하는 것들을 자꾸 빼앗기는 영생을 살게 되지만, 영원 속에서는 진짜 좋은 것으로만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 생명의 통치에 의해 영원한 행복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요한복음에서 찾아 읽었던 것처럼 생명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창조됐어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예수라는 창조주 안에만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살맛을 느끼면 안 돼요. 그런 것은 살맛을 나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죽이는 것이다를 가르치는 게 성도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걸 좀 많이 주어서 더 살맛을 많이 느끼게 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기독교이겠냐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생명이신 예수와 관계없는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다 죽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죽은 자들이 참 생명이신 예수를 알지도 못하면서, 은혜를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들이 생명의 에너지라고 미루어 추측하고 있는 이 세상의 힘이나 인기나 명성 등만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어찌 어리석은 것이 아니겠느냐가 생명과 물질의 대조 속에서 그려지고 있는 비유들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단순히 부자로 사는 게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본문 21절이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라는 어구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이게 핵심 어구예요. 이 비유의 핵심 어구. 자기를 위하여. 이 말을 어디서 봤어요? 출애굽기에서 봤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뭘 만들어라? 금송아지 만들어라. 인간이 원하고 원하고 원하는 게 그게 뭔지 한번 만들어봐 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더니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금송아지를 만들어놨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는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자신의 소유를 쌓는 것은 어리석은 거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뭐예요? 이 병행구절이 마태복음에 나오죠. 6장으로 가보세요.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마태는 표현하고 있어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좀이 슬며, 동록은 녹이 쓴다는 뜻이죠.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헌금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면 그게 하늘에 내 창고에 쌓이나요? 그렇게 배웠잖아요. 내가 교회에 헌금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면 그 돈은 하늘에 쌓이고, 내가 먹고 마시는데 유흥과 사치를 위해 쓰는 그 돈은 사라지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데 돈 많이 쓰지 말고 교회에 헌금 많이 하자. 좋은 얘기예요. 그 이야기인가요? 하늘에, 그러면 진짜 하늘에 보물이 쌓이나요? 그러면 하늘에 쌓이는 보물도 돈이네요? 아니면 돈과 비슷한 능력과 효능을 갖고 있는 어떤 거? 그겁니까? 여기에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는 어구를 직역을 하면 땅의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예요. 그리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어구도 하늘의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예요. 킹제임스 버전하고 NASB, NIV가 따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합쳐서 번역을 해야 돼요, 원래가. 그 말은 다른 말로 땅의 보물은 땅에 쌓일 수밖에 없고 하늘의 보물은 하늘에 쌓일 수밖에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땅의 보물은 뭐예요? 땅의 보물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공부한 것처럼 자신을 위하여 이 세상이 합의해 놓은 힘과 가치와 명성과 인기를 추구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획득한 수확물들, 이걸 땅의 보물이라 그래요. 이걸 많이 쌓으면 내가 잘나지는 것 같고 가치가 높아지는 것 같죠. 그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명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보물은 뭐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에서 배웠잖아요. 제가 선지서에서 쫙 찾아드렸는데 그 보화, 하나님이 보내시는 보화, 보물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밭에 감추인 보화. 그런데 그 보화가 이 세상에서는 밭에 감추어진, 은닉되어져 있는 보화로 보인다 그랬잖아요. 하늘의 보화는 예수예요. 그러면 예수를 하늘에 쌓는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토막내서 쌓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하늘에 어떻게 쌓아요?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가 우리의 가치를 높여준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된다라는 억측 하에 이 세상의 재물과 이 세상의 힘과 인기와 명성을 쌓는데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라는 것은 그와 대조하여 어떤 이야기겠냐고요.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내 존재의 근거이며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그리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방법이다라는 것을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그걸 점점 알아간다라는 것, 은혜와 십자가의 필연성을 점점 이해한다는 건 뭐예요? 내 옛자아가 점점 부인되고 비어진다는 뜻이죠. 이렇게 내가 이 땅에서 불도우저 같은 복음에 의해 밀리고 밀려서 오징어포가 되어가는 그 상태가 나에게는 예수밖에 없군요. 그 예수님만이 나의 이 존재의 근거이며 그분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라는 것을 조금씩 이해하는 그 상태를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 예수를 쌓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늘이 어디냐고요?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바로 우리가 그거 하고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하늘의 보물을 쌓고 있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의 공격에 의해 여러분이 털려지고 비워지고 있거든요. 이상하게 비전도 점점 없어지고 삶이 밋밋해져요. 대단한 기대도 없어지고 그냥 너무 낙심하여 그렇게 되는 건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너무 좋아서 그렇게 좀 밋밋해지고 심심해지는 것, 지금 하늘에 보물이 쌓여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점점 붙들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중요한 건요, 돈이나 재물뿐만이 아니라 녹이 슬고 조미 먹고 도적에 의해 뺏기게 되는 한시적인 이 땅의 보물 중에 자기 의라는 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들이 이 땅에서 챙기고자 하는 이 땅의 보물은요, 돈과 재화뿐만이 아니라 자기 만족과 인기와 명성이라는 것도 포함이 돼요. 그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하여의 목록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가 무언가를 소유하려고 하는 걸 뭐라 그래요? 탐심이라 그랬잖아요. 에피디미아. 그게 죄고 그게 우상 숭배라 그랬잖아요. 근데 나를 위하여 인간은 착함도 챙기고요. 심지어 순교도 합니다. 나를 위하여 나는 너보다 나은 사람이다라는 그 영광과 가치를 챙기기 위해 구제도 하고 선행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해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대표적인 사람들. 바리새인들이었죠. 여러분 보십시오. 그게 이 땅에 보물을 쌓는 거고 그게 바로 곡간을 내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행위예요. 성경이 그러한 인간들의 자기의 쌓기를요, 그냥 돈이라는 개념으로 보물, 보화라는 것으로 형상화시켜 놓은 거예요. 그거지 꼭 미래를 위해 돈을 챙겨 놓는 건 나쁜 거다 이 말만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만모나스, 돈, 재물, 재화, 이거는 단순히 우리 주머니에 있는 지폐,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위하여 내가 챙기고 있는 모든 것, 그걸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돈만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니들이 행하는 모든 행사가 다 일만하게 뿌리라는 이야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신이 되겠다고 나선 인간은 자기의 영광과 인기와 만족을 생명으로 여겨요. 하나님이라는 진짜 생명이 떠났기 때문에 그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그 영광과 인기를 챙기고 목숨까지도 내놓죠. 불살려라고 내줘요.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에 휘발유를 뿌릴 수 있고 거기에다가 라이터를 켤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악해요. 인간의 자기 챙기기의 욕망은 이렇게 강해요. 목숨까지도 내놓는다니까요. 저는 저의 하구가 제 앞에서 신나를 뿌리고 지 몸에 라이터를 켜는 걸 수차례 봤는데요. 금방 타 죽어요. 그리고 아파서 죽어요 아주. 그 비명은 지금도 기억이 날 정도로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몰라요. 은혜를 몰라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 그러죠?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 예수가 없으면 헛거다. 헛거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몸에다 불 붙인 게 죄예요. 탐심입니다. 자기 만족, 인기, 명성 이런 걸 위해 자기 몸에 불 붙이는 것도 죄예요. 탐심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부인의 현장에서 난 왜 예수를 믿어야만 살 수가 있는가를 배워야 하는 거지 내 업적이나 공로를 쌓아서 인기와 명성과 만족을 챙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게 하늘의 보화인 예수를 믿는 거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행위인 거예요. 그러한 자기의 챙기기가 이 땅의 보화를 쌓는 것이다 라는 것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임을 밝혀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부자 청년의 이야기예요. 마가복음 10장으로 가볼게요. 17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네 몸으로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네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불러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의 질문한 사람과 똑같은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그가 부자일 뿐만이 아니라 유대 관원이었다 그래요. 젊은 나이에 부와 명예와 인기를 전부 거머쥔 사람입니다. 근데 착하기까지 해요. 어려서부터 모든 율법을 다 지켰대요. 착하기까지 해요. 그가 주님에게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른 건 보통 그렇게 안 부르거든요. 선한 분에게 선한 일을 배워서 그 선으로 영생에 도달해 보겠다라는 그 마음의 저변이 거기서 드러난 거예요. 아울러 자신은 이미 그 선한 일을 다 하고 있음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문맥을 보면 알아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 관원 정도 되었다면 구약에 능통했을 거고요. 산헤드린 공회원이라 말입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선민됨과 율법 지킴에 의해서 영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유대인들의 신앙관이었잖아요. 우리는 다른 민족들보다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뛰어난 민족이기 때문에 택해진 거고 그리고 우리에게만 율법이 주어진 거다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었던 게 유대인들의 유대주의의 신앙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유대 관원은 그렇게 믿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요. 또 다른 유대 관원이었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존재다. 남에게 단 한 가지도 들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도덕과 비윤리를 단 한 가지도 들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관원이. 그런 그가 선한 선생님이여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는 건 나는 이미 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선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네가 나에게 확인 도장 하나 찍어줘 라고 온 거예요. 그때 주님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고 그러죠. 이미 주님이 그의 의도를 간파한 거예요. 너는 지금 나에게 너의 선을 자랑하려고 하는데 너 십계명 다 지켰다고 율법 다 지켰다고 나한테 자랑하려고 하는데 선이라는 것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란다. 선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곡해해서 여호와의 증인 같은 사람들, 이단들은 인간 예수는 선하지도 않았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가 왜 나보고 선하다고 하느냐 그랬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무슨 소리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존재론에 관한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예수님이 선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 말씀은 인간 측에서는 하늘나라의 선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선에 의해 장악당하여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지 네가 선을 행해서 하나님을 설득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뜻이에요. 근데 무슨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겠다고 나한테 어떻게 해요?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보느냐? 라고 다시 되받아치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십계명의 여러 세목들을 다 일러주시면서 그걸 다 지키라고 그래요. 아니나 다를까? 저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요. 주님은 그 청년에게 갑자기 그럼 네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래요. 또 예수님의 심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율법을 지킨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네가 정말 율법을 올바로 지켰다면 지금 그게 네 삶 속에서 나올 거야.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 소유 정도는 너의 그 하나님 사랑 앞에서 그리고 이웃 사랑 앞에서 이미 배설물처럼 여겨지고 있을 테니까 그 증거를 한번 보여줘. 네가 율법 지킨 게 진짜 올바른 성화였다면 네 착함이 진짜 하나님이 요구하는 착함이었다면 너는 지금 네 소유를 다 버릴 수 있게 되는 거거든. 증거를 한번 보여줘.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래요. 나냐? 네 소유냐? 맨모나스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재물이냐? 나냐? 둘 중에 하나 택하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바로 머리를 긁적이더니 안 되겠네요. 가버렸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그의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그의 삶 속에 있었던 착한 삶 전체를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 착한 삶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착한 삶이었다면 너는 네 소유를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을 수 있어야 돼. 그 네 소유라는 건 나거든요. 너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너는 너를 위해서 네가 돈을 많이 모아서 너를 위해 쓰려고 모은 것처럼 네 착한 일도 너를 위해서 그렇게 행한 거구나. 그렇게 쌓은 거구나. 그러니까 너는 그 잘난 돈도 못 버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그 청년의 삶 속에서 돈도 기각시키고 부정시킬 뿐만이 아니라 그가 이루어놓은 그 훌륭한 성화 자체를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성화 자체를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거 진짜 성화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성화는 하나님 앞에서 네 모든 소유, 즉 너를 버리는 거, 완전히 그 앞에서 납작 엎드려 부인당하는 거, 그게 진짜 성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성화를 다 부정해버려요. 난 네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다 지킨 그 율법의 행위, 그 착한 삶 관심 없어. 그래, 많이 영광 챙겨 가져. 너 가져. 그건 네 거야. 땅의 보물이니까 네 거야. 주는 거예요. 그 착함은 네가 가져. 네 거야. 오늘날 개혁교회가 이걸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금 부정해버린 그 착한 삶을 살아요. 억지로라도 살아보면 하나님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칭찬하시겠지. 그게 땅의 보물 쌓는 것이라는 걸 몰라요. 그게 탐심이라는 걸 모른단 말입니다. 그게 죽어야 할 죄이며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걸 몰라요.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행위라는 걸 몰라요. 그들이요.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왜 맞아 죽었습니까? 그들의 그 착한 삶, 성화의 삶을 부인해버렸잖아요. 독사의 새끼라고. 이 위선자들아 그랬잖아요. 진짜 너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착한 삶 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성화를 지키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때려 죽이는 거예요. 제가 매주 여러분에게 다소 과격하게 여러분이 끝까지 붙들고 있는 최후의 보루까지를 낱낱이 긁어내서 지금 계속 폭로하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 기분이 어떠십니까? 야, 그것까지도 아니란 말이냐? 그럼 내가 뭘 붙들어야 되니? 여러분은 저를 죽이고 싶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설교를 잘 들으신 거예요. 야, 그럼 옛날에 내가 선교 간 거, 40일 금식기도 5회 실시한 거, 집 팔아서 헌금한 거 다 헛거야? 헛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놈 입만 막으면 그동안에 내가 잘 감춰온 그 내 영광이 그대로 유지가 될 텐데 그것도 자랑 못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놨어. 저 인간이. 그래서 옛날에 행한 내 종교 행위를 여기서는 하나도 자랑을 할 수가 없어. 죽이고 싶어야 돼요. 그게 말씀에 의해 골수와 관절의 쪼개짐을 받는 사람이에요. 지금 아멘 한 사람은 지금 절 죽이고 싶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치하고 왜 주님께서 인간의 선한 행위와 돈이라는 것을 이렇게 결부시켜서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인간이 이 세상 선함에 대한 열망과 추구와 행함 그것과 돈을 사랑하여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것과는 똑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한 행위라는 것과 돈이라는 것을 항상 같이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돈을 써서 착한 일을 하면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착한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알지 못하고 네가 아무리 네 돈을 다 털고 그걸로 착한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게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신단 말입니다. 그게 부자 청년의 이야기예요. 근데 성도들이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정말 중요한 단어를 자주 빼먹어요. 조금 아까 아멘 하신 분들, 저를 죽이고 싶어하는 분들은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반전이 여기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21절에 사랑하사라는 단어예요. 사랑하사.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을 사랑했단 말입니다. 사랑했으면 좀 다 덮어주고 얼르고 달래서 데리고 다니시지. 왜 그렇게 표독스럽게 그의 정체를 완벽하게 폭로시킨 다음에 쫓아버리냐고요. 그게 사랑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바로 그렇게 자기의 죄악됨, 탐심을 폭로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위가 다 탐심이었구나. 에피디미아였구나.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구나. 이게 예수님의 사랑의 나타남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너무 함부로 이 부자 청년은 이렇게 예수님을 떠나서 지옥 갔을 것이다라고 추측하지 마세요. 어디 그런 결론이 있어요? 성경이 내리지 않는 결론을 여러분이 함부로 추측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그를 사랑했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요한복음에서 공부했죠. 끝까지 사랑하사의 사랑이에요. 이렇게 이의 실체를 폭로하고 끝까지 그를 사랑하셔서 그의 소유를 완전히 털어내요. 나중에는 그의 소유, 아니 그 존재 자체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만드는 게 예수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 예수의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입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그렇게 쫓아오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따라서 우리는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에서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게 진짜 선이다라는 그런 어줍지 않은 세상 윤리를 교훈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이야기는 너희들은 절대 스스로 선을 내어놓을 수 없는 자들이니까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 하지 말라라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런 질문 할 자격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런 자라는 걸 지금 여기서 확 폭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에 의해 그렇게 폭로당해요. 그러면 이제 어떡해요? 예수를 믿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으니 여전히 나를 못 버리고 나의 천국,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조차도 탐심으로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린 지금 나의 천국, 나의 하늘나라, 나의 구원을 위해 예수 믿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까지도 지금 우리는 탐심, 우상 숭배의 신앙을 갖고 있는 거야. 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야. 다 죽어야 돼요? 다 지옥 가야 돼 이제? 거기에 대한 해결책까지도 여기에 주님이 제시한단 말입니다. 10장 23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답이란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으셔서 예수님이 지금 그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쭉 풀고 계시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을 단박에 부자라고 부르세요. 부자. 그런데 이 청년은 돈만 많은 게 아니라 자기 의라는 자기의 행위도 풍성하게 갖고 있는 자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가 말씀하시는 부자의 개념이 뭐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자는 내 안에 나라는 우상을 풍성하게 갖고 있는 자, 그리고 미래에 되고 싶은 나, 그 나에 대한 가능성을 여전히 붙들고 있으면서 그리로 일로 매진하며 가는, 그걸 성취하기 위해 가는 모든 자가 다 부자예요. 부자.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마음이 가난한 자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이 다 부자예요. 다 부자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천국에 못 들어가요. 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낙타가 바늘귀로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으니까 못 들어간다는 뜻이거든요. 이걸 갖고 돈 많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고 속여서 그럴 거면 목사한테 갖다 바치라고 해서 다 착복을 한 인간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미련하게 속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그런 부자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갖고 살고 아니면 가난하게 살고 그런 거에 별 관심 없어요.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돈을 사랑하는지. 가난한 사람들이 돈 안 사랑해요? 더 사랑해요. 부자 돈 안 사랑해요? 더 사랑해요. 모든 이들이 돈을 사랑해요. 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나는 나 안 사랑하는데요? 어떻게 안 사랑해요? 매일 죽고 싶어요.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죽고 싶은 거예요. 미래에 되고 싶은 나가 내 안에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데 내가 지금 거기에 못 미치니까 화딱지 나서 죽고 싶은 거예요. 모든 인간은 자기만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걸 돈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사랑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부자예요. 그들은 천국에 절대 못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너희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히 네가 뭘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보러 와. 그까지 십계명 몇 개 지킨 것 같고. 예, 진짜. 근데 자기 소유를 다 털어서 자기 걸 다 버리고 착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절대 카운트 안 해주실까요? 네, 안 해주신다고 그 밑에 베드로의 이야기를 갖다 붙인 거예요. 그 부자 청년이 내 성화, 내가 지금까지 착하게 산 거, 그리고 내 돈 못 버려! 그리고 떠났잖아요. 내 성화 내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내 제사 내가 지키겠다고 가인이 아벨 때려 죽인 것처럼 내 성화 내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거 무시하고 너 쫓아 못 다녀. 안 간 거거든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금방 주님, 저놈은 저렇게 갔지만 저는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쫓았잖아요. 저는 뭘 주실 건가요? 바로 그 밑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 뭘 버리는 걸 뭐라 그랬어요? 탐심, 우상숭배, 죄, 부자. 모든 걸 다 버리는 부자가 있다니까요. 자기 목숨을 버리는 부자가 있다니까요. 순교당하는 부자가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모든 인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걸 엄청나게 많이 챙기고 있는 그 부자 너도 안 되고 네 걸 다 버리고 나를 쫓았다고 하면서 네 천국, 네 구원, 네 행복 챙기려고 하는 베드로 너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너도 부자, 저놈도 부자. 니들은 절대 바늘길을 못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이게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를 믿고 있냐고요. 그 예수를. 지난주에 그 존 파이퍼 목사님 사무실에서 일하는 루카스란 친구가 예배 끝나고 저하고 이야기하면서 제 설교를 딱 한편 듣더니 저보고 앵그리 칼비니스트라고. 뭘 모르는 거예요, 그 친구가. 저는 여러분에게 화를 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불이야 경고의 외침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짜 버림은 베드로와 같은 생생용 버림, 생생용 착함, 생생용 구제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생생용 버림의 일환으로 목숨까지 내놓는다고 해도 그건 하나님 앞에서 전혀 카운트되지 않는 버림이에요.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시는 건 돈, 재물이라는 개념 속에 들어있는 나입니다. 나. 그 나를 버려가는 과정이 우리의 신앙 생활인 거예요. 나의 만족을 위해 나라는 존재의 인기와 명성을 위해서 아무리 청빈하고 청렴하고 깨끗하게 산다고 해도 그건 우상 숭배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의 소유를 다 버리고 장삼 하나 고무신 하나 갖고 간 그 무소유의 스님도 그 무소유의 삶을 통해 자기 만족 얻은 거예요. 그걸 소유라 그래요. 무소유를 소유하고 싶은 인간의 죄성이 그렇게까지 아름답게 포장이 된다니까요. 사람들은 그걸 본받겠다 그래요. 무소유는 아무것도 갖지 못한 부자예요. 아주 불쌍한 부자. 차라리 잘 먹고 잘 사세요.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갈 거면. 아무도 나눠주지 말고 혼자 배 터지게 다 드시고 가세요. 그게 나아요. 왜 거지처럼 무소유로 부자로 살다가 가요. 같이 지옥 갈 건데. 그렇게 나라는 우상을 위해서 종교 행위를 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천국은 그냥 덤으로 얹어주는 사은품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천국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거고 천국을 위해 존재하며 천국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을 어떻게 살게 된다고요? 하나님에 의해 털리고 비워지고 다른 말로 통제되고 장악되어지는 통치되어지는 삶을 사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천국을 사는 이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반드시 배설물, 쓰레기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그게 쓰레기의 자리로 내려가지 않아요. 나는 돈을 쓰레기로 여깁니다 라고 하면서 그 반대편의 만족과 인기를 챙기는 거예요. 그거는 더 큰 걸 챙기기 위해 돈이라는 쓰레기를 조금 버려보는 거예요. 그게 악입니다. 그게 베드로예요. 조금 전에 읽었던 베드로. 나 다 버렸는데 뭘 줄 거예요?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지금 지옥 보낸다 그래도 아무 할 말 없는 존재입니다. 이 고백하는 거거든요. 이게 날 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천국을 요구하며 어떻게 나의 구원을 요구합니까? 난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 저를 지옥 보낸다고 할지라도 저는 아무 할 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를 떠나소서. 이게 완벽한 자기 부인의 자리거든요. 그런데 그까지 거 자기 가진 소유 조금 나눠주고 자기의 인기, 명성, 영광 챙기는 거 이거 아주 악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진 소유, 나를 도저히 쓰레기로 버릴 수 없는 자예요. 배설물로 여길 수 없는 자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위에 나머지를 다 쓰레기처럼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해놓고 죽는 날까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고 갔어요. 고백은 해놨는데 그게 잘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하신 그 행위 그대로 우리의 본 모습을 끊임없이 폭로하시며 우리가 쌓으려고 하는 우리의 의를 박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낮아진 자기 부인의 자리에서 나는 절대 하나님을 위해 나를 버릴 수 없는 철저한 죄인입니다 라는 진실된 고백을 하고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 지옥 보내주세요. 차라리 저는 이런 존재밖에 안 되네요. 거기까지 낮아지셔야 돼요. 그러나 천국의 소망은 놓아지지 않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성도의 인생인 거예요. 따라서 저는 깨끗한 부자가 되자는 그 유명한 분의 청부론도 저주받은 이론이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반대하여 또 다른 책을 쓴 어떤 분의 청빈론도 역시 똑같은 부자 논리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사는 그런 삶 이런 거는 이미 아유 유치한 거 이렇게 여기실 수 있는 실력이 되셨어요. 그렇죠? 그나마도 아니군요. 그러나 그러니까 나는 일부러 가난하게 되어서 모든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는 청빈한 삶, 청렴한 삶을 살아야지 요놈도 부자예요. 청부론, 청빈론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그 자리에서 나는 돈을 너무 사랑해요. 다른 말로 나는 나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나는 가난하게 살고 싶은 거고 그래서 나는 부자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걸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내가 돈을 싫어한다고요? 나 돈 너무 좋아요. 어쩔 줄 모르겠어요. 내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난 내가 너무 좋아요. 차라리 하나님 앞에 그걸 확 들켜버리세요. 그래서 나에게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나 살려주시지 않으면 나의 이 지긋지긋한 내 사랑은 도저히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나는 이웃에게 내 것을 나눠주면서도 내 만족을 챙기는 자이고 내 영광을 챙기는 자예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면서도 내 만족을 챙기는 인간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어떻게 돈을 사랑하지 않아요? 어떻게 탐심을 부리지 않습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자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의 사랑이니까 나를 끝까지 놓지 말아주세요 라는 이 통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부 부자 청년들처럼 자기가 착하게 산 거 몇 개를 한 50년씩 우려먹어. 20년 전에 금식기도 열을 한 거 이걸 20년 후에 여태 얘기를 하고 옛날에 뭐 자기 월급의 10분의 1을 털어서 늘 가난한 사람을 도왔다. 이거는 언제적 얘기인데 아직까지 그냥 그게 죄라 말입니다. 그게 부자예요. 차라리 그걸로 먹고 싶은 걸 마음껏 사드시지. 왜 그러셨어요? 그런 행위 몇 개 하고 안 하고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싸움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걸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밖에 있는 다른 마귀들하고 무슨 테리토리 스피릿 이런 것하고 싸운다고 있던 거에 속지 좀 마세요. 무슨 테리토리 스피릿은 얼어 죽을 무식한 놈들이 말이죠. 내 안에 있는 나와 싸우는 거야. 내가 마귀라니까요. 그러한 탐심의 인간 야곱이었어요.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에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직접 들은 사람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이 사람들하고 직접 대화를 하시던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을 직접 들은 야곱이 기다리면 되는데 그걸 못 기다려요. 그 탐심이 그 인내를 격동을 시켜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게 만들어요. 마누라를 얻는 과정, 재산을 얻는 과정 보세요. 얼마나 탐욕스러운 인간입니까? 오죽하면 이름이 도둑이에요. 강도. 야곱이란 이름이. 근데 그가 자기가 이제 형을 속이고 아버지로부터 도취한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요. 외삼촌에게 빼먹을 건 다 빼먹었거든요. 근데 그가 도취한 축복은 약속의 땅에서만 유효하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당신의 백성을 죄인의 모양으로 가나안으로 못 들여보내세요. 그래서 얍복강에 사초가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 탐심의 인간 야곱이 평생을 그가 어떤 인간인지 야곱 강도로 폭로되었어요. 근데 약속의 땅에는 그 모습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이스라엘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와서 삿발을 잡았어요. 씨름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야곱이 삿발 싸움을 하는 거예요. 더 깊이 찔러 넣었어요. 이겨야 되거든요.
일어나더니 하나님께 앉았습니다. 요게 자기의 목숨까지도 끊어가면서 영광을 챙기는 인간들의 죄성인 거예요. 하나님이 못 이겼다니까요. 하나님이 못 이기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인간의 죄성은 그렇게 악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고칠 수가 없으니까 죽여야죠. 하나님이 못 이겨요. 환도뼈를 쳐서 위골을 시킵니다. 환도뼈는 그 존재의 핵심 생식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전인이에요. 전인. 야곱이 거기서 죽은 거예요. 근데 안 죽었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 누군가 죽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가 죽은 것입니다. 야곱아, 너는 이 상태로 하나님 나라 절대 못 들어가. 근데 너는 나에게 이렇게 지지 않잖아. 끝까지 나를 이기려고 하잖아. 목숨까지 건다. 아주 목을 매다는구나 그냥. 그래서 난 널 죽여야 돼. 다시 만들어야 되거든. 근데 인간은 한번 죽으면 다시 못 살아난단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내 아들을 널 위해 죽일 거야. 그러고 나니까 야곱이 평생 그 전까지는 지 쌩쌩한 두 발로 가고 싶은 대로 돌아다녔는데 하나님의 그 환도뼈 가격을 당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라는 지팡이가 없이는 다닐 수 없는, 죽는 순간까지 그 지팡이를 의지하여 주었다고 그러죠. 시편에 나오잖아요. 주의 지팡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걸어가는 절름발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절름발이. 그 야곱의 얍복강가의 씨름이 여러분의 평생 동안 진행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계속 싸우고 계세요. 야, 씨름하자, 씨름하자. 근데 우리는 계속 안 지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은 아, 이게 악이구나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폭로의 현장에서.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 바로 앞에서 하나님, 저는 죽어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예수를 보내신 거군요. 예수만이 나의 보화입니다 하고 그 하늘나라의 보화 쌓기를 딱 마무리 짓는 거예요. 그게 성화의 절정입니다. 계속 털리세요. 계속 비워지세요. 재산 많은 사람은 그 많은 재산 갖고 털리세요. 나는 너무 돈이 너무 좋아요. 그게 털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나는 왜 이렇게 지지리도 가난해요. 하나님, 나를 지금 돌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원망하면서 털리세요. 나는 돈이 너무 좋아요 라고 폭로당하는 현장이거든요. 그러나 거기에서 성도는 한 발 더 가야 돼요. 통곡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여전히 이게 좋죠? 그러니까 어줍지 않게 연극하지 마세요. 마치 그런 것으로부터 다 자유로운 것처럼 나는 돈으로부터 너무 자유로워요. 나는 돈이 싫어. 웃기지 마시고 그냥 난 돈이 좋아요. 난 내가 너무 좋아요. 그냥 인정하세요. 인정하시고 그래서 저에게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 예수를 고통 속에서 붙드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때인가 내가 내 마음을 두고 있었던 그 많은 세상의 가치들로부터 마음을 많이 거두어들이고 있다라는 그런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진짜 성숙인 거예요. 내가 비워짐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오는 진짜 성숙. 그 루카스라는 친구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이야기할 때 Not property, not poverty. 부자가 되려고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일부러 가난하게 되려고 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허락한 현실 속에서 그냥 사세요.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 굶어 죽을 상황이 되면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마시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놔두세요. 기도하겠습니다.